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모임에서 각각 자기가 존경한 분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존경하는 분을 말을 했는데 한 성도님은 존경하는 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부분적으로는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도 다른 면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존경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모든 점을 다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실은 그 사람에게도 결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일부분은 부러워하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사실은 부럽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하면은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에게는 여러분 존경스러운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솔로몬을 존경합니다. 또 그에게는 부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 전부가 다 부럽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의 일생을 보면은 그는 왕자로 태어나서 대단한 축복 속에 살았고 왕까지 됐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축복을 받아서 부귀 영화도 대단히 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고 부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부귀 영화 속에서 이방 여인을 처첩으로 얻고 또 그들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년에는 악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에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전반부는 부럽고 존경스럽지만은 후반부에는 존경스럽지도 부러워하지도 않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이 부럽습니까? 물론 욥에게는 부러운 점 참 많이 있어요. 욥은 당대에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었고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넉넉하고 부자고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을 부러워하기에는 여러분 마음에 좀 부담이 되시죠? 왜냐하면 욥이 아주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고난 후에는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욥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욥의 일생 중에 고난당하는 그 욥의 일생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인생을 우리는 부러워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인생 전반부는 솔로몬처럼 살고 후반부는 욥처럼 사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솔로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에는 대단한 부귀 영화도 누리고 지혜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자 비천하고 아주 포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욥을 또 보십시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부분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인생 후반부의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결국 욥의 그 인생 후반부에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축복의 길이란 말씀이에요. 욥이 믿음으로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았고 솔로몬은 믿음으로 전반부를 그 인생을 대단하게 살았지만은 여러분 이걸 포괄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의 모습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를 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뭘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를 받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이건 생략하더라도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이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모든 걸 잃어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간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욥은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9장 10절 말씀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욥과 솔로몬에게 있어서 진짜 부러워해야 될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뭘까요? 그분들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항상 지혜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귀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높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천지 창조에도 이 지혜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잠언 8장 30절 말씀이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여러분 여기에 내가라고 하는 이 주어는 내가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누가요? 지혜가. 또 지혜는 모든 부귀와 권위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8절 말씀이에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얻는 구원도 여러분 지혜를 통해서 온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참된 지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진정한 믿음, 참된 지혜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지혜라고 표현할 정도로 성경은 지혜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벌써 몇 주가 지나는데 이번 새해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영적인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재물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는 이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성경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여러 가지 지혜 중에 또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지혜가 뭘까요? 우선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을 잘 사용하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지혜일까? 시간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목숨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무엇을 주고서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목숨 내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이라도 그 단위를 따져보면은 뭡니까? 시간이잖아요. 생명은 그냥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일곱 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표적이 바로 이것인데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난 이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영생 주신 겁니까? 영생이 아직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세상에서 살려줬지만은 그 다음 얼마 후에 보면은 뭐 10년인지 뭐 수십 년인지 분명히 그 후에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한마디로 시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산 것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히스기야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시간적으로 이 땅에서 조금 더 산 것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만은 사실 그 생명은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생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일정한 그 시간, 살아있는 그 시간뿐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생명의 단위는 뭔가? 시간이란 말씀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신 것. 특별히 연세가 드셨다고 하면은 내 가장 중요한 재산, 남아있는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시간이죠, 여러분.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시간 없어서 못하겠다, 시간 없어서 못했다. 우리가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고 하면 누구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말도 있는 겁니다. 특히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어요. 비축해 둘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 흘러가는 것을 잘 사용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시간을 허비하고 속상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가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면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이 때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악한 때이기 때문에 시간을 제대로 잘 사용하기 어렵지만은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세상에는 시간을 허비하기 쉬운 일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그런 악한 일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망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쉽게 생각하십시다. 생산적인 일에 내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 시간 보내기 때문에 내 지식이 쌓이고 혹은 실력이 향상되고 혹은 공장에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는 그것이 시간을 잘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건강이 회복되고 지금은 생산 결과가 좀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더 큰 생산, 더 큰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어도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한 것일 겁니다. 반면에 생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그 시간 보냈기 때문에 지식이 생긴 것도 아니고 실력이 쌓인 것도 아니고 내 마음과 몸에 새 힘을 얻은 것도 아니라면 생산적인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생산적인 일을 했는데도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어떤 때 그럴까요? 불필요한 일.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시간을 못 맞춰서 그럴 때. 그러면 그거는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공사 현장에 오늘 철근이 들어오죠. 철근이 들어오면은 며칠 동안에 철근으로 이 골조를 다 끝내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레미콘이 들어오죠. 레미콘이 들어와서 이제 계속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레미콘이 들어와 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시멘트로 믹스한 콘크리트를 짓고 온다 하더라도 그 레미콘은 공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골조가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만 허비한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만 허비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첫째로는 해로운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나 남에게 해끝지는 그러한 일을 말아야 합니다. 해로운 일에 시간 보내는 것은 허비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비생산적인 일에 시간 보내도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생산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그 타이밍을 잘못 잡고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일을 해버리고 만다고 하면 그것도 시간을 허비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꼭 필요한 일에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지혜잖아요. 우리가 이런 지혜로 살아갈 때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이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본문에 의하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면은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면 가치 있는 지혜로운 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뭘까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때가 악하니까 세월 아끼는 지혜를 얻어라.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 주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죄가 많다는 뜻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인생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데 이걸 이겨내고 우리가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살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 주님의 뜻이 뭐 성경 다른 데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는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계속 우리를 조금씩이라도 죽여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 술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진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은 술 마시는 것 자체를 금하지 않죠.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어요. 우리는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위장이 나쁜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매일 너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왜 이런 경우에 술을 마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술이 건강에 생산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건강뿐이겠습니까? 그때는 술이 신앙생활에도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술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술 취하면은 맑은 정신을 잃게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28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옆걸음친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요? 무슨 뜻인지.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또 재판을 하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실수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성경이 안 가르쳐줘도 다 압니다.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더욱이 술 취하면 여러분 정신이 맑지 못하고 혼미해져서 일 잘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본성, 그 악한 본성들을 절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술 취한 김에 술 힘을 의지해서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술 취해서 흉악한 죄 지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특이한 것은 말이에요. 술 취해서 악한 일을 해도 술 취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벌받을 것을 경감해 시켜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사회에서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법에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여러분 술 취하면은 그 술 취한 사람이 악을 행할 위험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술 취하면은 제정신이 못 됩니다. 생산적인 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악한 본성이 그 속에서 튀어나와서 온갖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악행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다음에 또 소비해야 될 겁니까? 그래서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술은 방탕하게 만들지요, 사람을. 오늘 본문이 술을 문제 삼는 것도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달리 말하면은 술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방탕한 것은 여러분 다 나쁘다는 말씀 아닙니까? 방탕한 것은 우리 모두의 시간을 허비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탕한 것은 다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의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방탕하다는 말은 나쁜 것에 빠져서 계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지요. 그래서 술 취한 만큼 인생이 낭비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있는 동안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술에는 폭력과 음행 따르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술은 방탕하고 거기에는 폭력과 음행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술 마시면 뭐가 된다? 폭력배가 된다. 또 주색이라는 말도 있죠. 술 마시면 음행이 늘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뭐 늘 일하기보다는 너무 자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주색이라는 말도 생긴 겁니다. 삶이 방탕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술 때문에, 술이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만들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술이나 음행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정상적인 생활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방탕한 겁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도 방탕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도박이나 마약이나 뭐 담배, 뭐 마리아나 이런 것들 겁니다. 사람이 더 많이 빠져서 정신을 잃습니다. 저는요, 우리 이웃이 담배로 죽은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이 생명 같은 시간을 허비하며 인생이 파괴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00년 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그때부터 술과 담배를 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20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초창기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고 도박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고, 술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은 사람이 술 마신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셔서 아주 엉망진창되는 그런 모습을 복음을 들고 간 사람들이 보게 돼서, 아, 이 지역에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려고 하면은 우선 술부터 마시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술과 담배, 마약을 금하는 좋은 전통이 생기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방탕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왜 방탕에 빠질까요? 한마디로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방탕을 이겨내려면 여러분 나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이 두 개가 쌍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술 취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술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방탕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술 취해도 여러분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술 취하면은 근심 걱정을 잃어서 고통을 좀 덜어주기도 하고 또 취한 김에 그 이웃과 상했던 감정을 다 풀리고 화목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 31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이 술 마시게 하는 것이 도움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술 취하는 게 좋다, 술 취하면 좋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이죠. 이 내용들이 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거예요. 술 먹고 근심 걱정 잊어버리면 여러분 잠시 그 순간은 잃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근심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감정 상했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술로 뭐 화해 주라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술로 화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으면 훨씬 더 아름답게 크게 화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술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나 과목이나 유익이나 뭐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몰라서 술이나 세상의 방탕함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더욱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정직하게 살고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거기에다 특히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기적적인 능력까지 얻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올바른 믿음, 올바른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까지 받게 되니 이게 나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얼마나 유익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지요. 세상 축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천국의 영생까지 우리는 얻게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지요. 근심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생활로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항상 선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진짜 세월을 아끼는 가장 귀한 시간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몸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몸을 입고 사니까 몸이 좋아하는 거. 심지어 이 정력까지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정력을 채우려고 하는 방탕에 빠져서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도 없고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고 내 인생의 일부를 죽여버리는 일이고 인생을 망치는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보람도 가치도 없고 삶의 축복도 영생도 없는 비천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는요 참 방탕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방탕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적이고 선한 일을 하는 시간을 다 뺏어버리는, 이건 모두가 다 방탕한 것이죠. 술 취함, 음행, 도박, 마약,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향락적인 사업까지, 심지어 게임 같은 것들까지 얼마나 여러분이 현대사회가 발달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생명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진짜 생명이 조금씩 죽어가면서 비천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이런 방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성령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방탕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탕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조금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새해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찬송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과 시간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해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영이 계속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 낭비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간을 낭비하는 모든 방탕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하심 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선을 행하며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이웃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유익과 축복을 끼쳐주는 이 복된 한 해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귀한 물질 사용되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지혜로 권능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더 크게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좋은 열매를 맺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몹시 추운 날씨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지나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코비드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 혹은 병약한 성도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역사가 말씀 따라 살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